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5절 더 1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고 도전하라. 제가 2012년 6월에 개척이 된 부르심을 처음 받고 7월에는 그 장소가 필리핀 세부의 한인교회 개척이라는 미션으로 주어졌어요. 6월 달에는 교회 개척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어딘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인천의 청라지구가 그때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글로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은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또 하필이면 그때 또 우리 성도 두 명이 글로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뭐 그 성도들이 또 저랑 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또 나를 그리워하고 또 의정부에서 청라는 뭐니까 뭐 교회 옮기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개척 멤버가 한 두 명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 내가 절로 가야 되는 거구나. 또 청라를 제가 두 번을 또 신방을 간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사 신방을 간 거예요. 엄청 멀더라고요. 교회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두 시간 의정부는 뺑뺑뺑 돌아오더라고요. 굉장히 멀더라고요. 물론 청라지구가 잘 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도로가 잘 안 좋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그런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장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그 장소가 필리핀 세부의 한인교회 개척이라는 미션으로 주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런데 교회 개척이라는 부르심도 저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에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 생활하면서 좀 불러주시려면 좀 일찍 불러주시지 한 20대 때라든지 30대 때라든지 40대 중반이 됐는데 그 부르심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저에게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 미션은 더더욱 저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또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는 제가 전혀 연고도 없었고 저는 단 한 번도 필리핀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 여기 필리핀에 와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뭐 필리핀에 한 달 살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시잖아요. 여기 오시잖아요. 그리고 뭐 필리핀에 우리 젊을 때 단기 선교를 오셨다든지 우리 박 집사님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같은 거 막 오셨죠. 지금 물어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오셨던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기 애들 데리고 나중에는 애들 데리고 와서 어학연수도 하고 여기 정착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필리핀에 와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 사람 같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어디 이렇게 그 로컬 매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저한테 자꾸 시부안으로 말을 걸어요. 나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은 아우 미안하다고 당신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가 필리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색깔이 다른데 나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른데도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저는 왜 그러는지.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진리 중에 진리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런 얘기 자꾸 듣는 사람 있죠.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돼요.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아 그게요 참 희한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저는 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확 보내신 것 같았어요. 제가 필리핀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토종 한국인 목회만 할 걸 생각을 제가 늘 해왔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이후에 수개월 동안 그 부르심이 정말 나를 향한 부르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 그런 기도 시간을 정말 많이 갖게 됐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웠어요. 사람이 자신이 있으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죠? 뭔가 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든든한 게 있잖아요. 안 두려워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없고 뭐 대단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고 뭐 재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 세부에 누가 있어가지고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손잡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수개월간 이 두려움과 저는 싸워야 됐어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교회 앞에 얘기는 해놨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 이게 두려운 거야. 아 지금이라도 좀 번복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그 사이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는 해놨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번복하면 좀 창피하겠더라고요. 가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두려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네가 좀 착각한 것 같다. 너 아니다. 너 가지 마라. 이렇게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정해진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거기 소망의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해라. 그 땅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필리핀 세부의 한인교회 개척 사명에 대해서 계속 제 안에 확신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12년 7월부터 여기에 가족들과 들어오는 2013년 2월 19일까지 그 확신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니 확신 갖고 이곳에 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교회 개척 사역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큼은 분명했어요. 주님께서도 그 기간 동안 제게 확신을 계속 심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 확신이 아니었다면 겁도 좀 있고 또 소심했던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정치 경제학자로서 많은 책들을 썼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진 한 명은 흥미만 있는 99명과 맞먹는다.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흥미만 있는 계속 그냥 떡밥만 던지고 그냥 막 이러는 사람, 그런 흥미만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한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일들에 대한 자꾸 마음이 오고 있고 이런데 지금 그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갖춰주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 미션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신다. 나에게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어요. 모든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다시 한번 시작.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오늘 새벽과 어제 새벽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는데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이후에 막막한 상황 속에 사실은 남겨졌어요. 그는 아람의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강대한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애굽까지 내려갔다 왔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상황이 정리됐느냐? 여전히 똑같아요. 바꿔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년만 지나면 환경이 확 바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였어.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지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하도 고생하고 예수 믿고서도 고생하고 막 이러니까 그 뭐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내라고 아마 저한테 그런 소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3년이 지나면 좋아. 저는 사실 그게 물질적인 부분인 건 줄 알았어요. 물질적인 부분이 좀 괜찮아지고 경제적인 부분 여유가 생겨지고 어떻게 뭐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요. 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이 힘들었어요.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 마음이 3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했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훈련을 했더니 이제 막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해볼 만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 있으니까요. 나머지 환경은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정착할 때 찾지 못해서 쫓겨 내려가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또 한번 고생했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상황은 똑같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줘서 롯이 좋은 땅 선택했고 자기는 여전히 나머지를 선택했는데 거기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가 힘든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고 있었어요. 마음이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다, 믿음이 바뀌어 있다,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 땅을 바라봐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아무데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부족들의 텃세에 밀려서 또 이리저리 수년간 또 방황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가졌는데 나는 한 달란트 뿐이라고, 다른 사람은 자본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데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다른 사람은 의지할 만한 든든한 배경이 있는 나는 누구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은 가진 게 많은데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다른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똑똑하지도 않다고, 다른 사람은 외모가 특출한데 난 그것도 없다고, 그렇게 시간과 인생을 비교하면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독특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목요일 아침에 너 있는 곳에서, 그죠?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눈을 들어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롯이 들어간 소돔이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에 멸망했어요. 좋은 조건이에요. 저 사람 부러웠습니다. 롯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유황불로 다 멸망해버렸어요. 롯은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그냥 급하게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 그 잠시 잠깐의 형통을, 형통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남겨진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처럼 하려고 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인생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걸 주셨어요. 제가 우리 박 집사님이 될 수 없어요. 박 집사님이랑 저랑은 DNA가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저분은 어디 가면 분위기를 확 즐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저는 어디 딱 들어가면 다 진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그렇게 사셔야 돼. 어디 가서 막 진지하게 하려고 그러면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어요. 우리 최 집사님한테 확 진지한 얘기를, 여보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대로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에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환경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왜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한국에 있는 교육이 그게 문제가 아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애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내서 그냥 공장에서 마치 기계를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로 성공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손에 재능으로 성공할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다르게 지음받았습니다. 우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가진 것만 보고 비교하고 부러워만 하고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듯이 계속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그 소유권이 바뀌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뀔 때요. 여러분 소유가 영원한 소유가 어디 있어요? 소유권이 바뀔 때 있죠. 그때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이 4층짜리 이 건물이 우리 교회의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재정적 능력으로는 구조가 그런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는 이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싼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필리핀 사람이죠. 근데 그 소유주가 어느 날 김재한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분 남이나 그분은 복 받으리지라. 남의 잘 되는 거는 싫어가지고 그게 근데 이게 제 소유겠어요? 우리 교회 소유가 되겠지? 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소유권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딱 바라보는 그 땅이 뭐예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 사람들 틈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오늘 배워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요소.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 컨트롤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여러 가지 뭐 최선의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 한계는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는 거짓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번에 걸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5절에는 보이는 땅을 주리니 17절에도 역시 땅에 가는 언약으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16절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겐 단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그와 그의 부인 사라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거예요. 오랫도록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상태. 그런데 땅도 주실 거고 자녀도 없는 그들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또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땅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불리한 조건들, 핸디캡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가면 핸디캡 없어요? 또 다른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6년 좀 넘었어요. 6년 좀 넘었는데 이제 여러분 10년이 되고 15년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땅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길 거예요. 여기저기에 건물 짓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일어내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만 아멘 한 분들 놓쳤어요 지금.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막막할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 초기에 사모님하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언제쯤 좀 괜찮아질려나 언제쯤 좀 안정이 될려나 이 힘드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때 많이 울고 저도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날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지금 우리 성도들 이렇게 참 잘 주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은혜롭게 잘 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6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신나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이렇게 힘들게 괜찮아. 6년 뒤에 나는 잘 나가고 있을 거야. 막 괴로운 일들이 있어. 괜찮아. 좀만 지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막막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강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엄청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 주셨는데 이게 내가 지금 내 형편에 내가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이 과연 내가 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들마다 그 약속의 성취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 붙들면요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드는 이들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축복은 받은 자의 것이다. 언약은 받은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꽉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아브라함도 그 땅에 없었을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라.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과 같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라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보라. 거기에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1년 계실지 2년 계실지 3년 계실지 5년 될지 10년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세부에 보내셨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분명 여러분 여기 3개월을 있든 1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분명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의 비전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자꾸 확장하세요. 그렇게 비전이 확장되는 이들에게 그 비전의 성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거 있어요. 가끔 세부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막 이럴 때 여기 뭐 골목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괜찮은 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저 주시죠. 제가 그래요. 여기 요즘 세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 능력으로는 지금 못 사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마하게 올랐어요. 정말 6년 전에 왔을 때는 땅값이 지금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4배 뛴 거예요. 4배 뛴 거예요. 저쪽 아얄라 근처는 4배가 뭐예요. 지금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형편은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꿈을 갖는 게 어려워요? 비전을 확장하는 게 어려워요? 돈이 들어요? 노력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꿈을 확장시켜주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큰 사람에게 큰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꿈을 꾸세요. 자,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시작.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서 말씀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말로는 다 믿음이 있다 그래. 말로는 다 믿는다 그래. 그러는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는다면 이제 행함으로 옮겨야 될 차례인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단계예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두루 다녀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강대한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합니다. 그 넓은 땅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다는 것은 다니면 다닐수록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보면 볼수록 아 여기는 뭐 이 사람들이 등치가 막 이렇고 거인족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보면 볼수록 더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이거를 내가 갖는다. 이건 아우 이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1층 30평의 공간에서 4년간 생활했어요. 그 안에 본당을 비롯해서 어린이 예배실, 뭐 주방, 화장실, 목양실, 창고, 화장실과 주방과 어린이 예배실은 뚫려 있었어요. 창문도 없었어요 거기는. 아, 애들한테 늘 미안했던 거예요. 애들 이 호흡기가 좀 늘 걱정이 돼가지고 늘 미안했던 거예요. 거기에 목양실과 창고까지 있었어요. 공간이 많이 없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영어 캠프 기간에는 여지없이 자리가 비좁고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에는 아직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완전한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뭐 영어 캠프 와보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옮긴다 그래도 매달 더 많은 지출을 하기에는 교회도 부담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장소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 형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층 계약이 만료되는 2016년 이제 지나면 1층 계약이 만료되는데 교회의 주제를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려라. 그 조그만 교회에서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려라. 그 주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그걸 그 말씀 붙들고 뭔가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 이 내면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2016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 말에 2017년 주제를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내가 믿은 대로 주리라.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017년 주제예요.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하여서 2016년 11월쯤에 저기 새로 짓는 건물로 교회를 이전할까 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리가 사용할 공간의 임대료를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우리가 매달 들어오는 헌금을 다 털고 그거를 두 배를 털어야 그 월세를 낼 수 있더라고요. 아, 건물은 깨끗하고 좋죠. 새로 짓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귀한 헌금을 그 엄청난 임대료로 지출한다는 게 아, 이게 옳은 게 아니겠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헌금을 다 털어가지고 그 건물주만 계속 부자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겠다. 그래서 새 성전 이전의 때가 아 이때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 세부 전역에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몇 주가 흘렀는데 늦은 밤 제가 퇴근해 가지고 걸어서 집을 배낭을 메고 색을 메고 제가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길 건넜어요. 길 건너 가지고 집으로 가던 길인데 도로 건너편 저기 비디오 은행 있잖아요. 비디오 은행에 경사가 져 있어요. 이렇게 그 앞에 경사가 져 있어요. 주차장이 경사전인데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이래가지고 관절이 좀 아프고 그래서 경사진대를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경사져서 가야 되니까 젊은 애들은 잘 걷던데 저는 못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은행에 그 턱이 있어요. 턱 평평한데 타일 깔려 있는데 글로 제가 이제 걸어가요. 항상 글로 걸어갑니다. 걸어갈 땐 글로 항상 걸어가요. 근데 거기를 건너갔는데 제가 퇴근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밤에 늦은 밤이었어요. 9시 10시쯤 됐을 때예요. 건물 이제 다 문 닫고 막 이럴 때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저 비디오 은행 바로 앞이에요.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가 있는 건물을 바라보라는 감동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 비디오은행 옆에 보면 ATM기 있어요. 그 앞에서 갑자기 교회에 있는 건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건물이야 늘 있는 건데 뭐 수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건데 4년 동안 계속 거기 그 자리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을 제가 이렇게 쫙 봤어요. 쫙 봤는데 이 3층에 커다란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3층에 저렇게 여기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비어 있었는데 저쪽 유리하고 저쪽 유리하고 지금은 저희가 뭐 이것저것 뭐 커튼도 설치하고 했지만 저기가 뻥 뚫려가지고 이쪽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밤인데 여기가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 건물의 3층에 저런 공간이 있었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이 건물 위층을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뭐 여기 운동하는 사람 여기 휘트니스 있으니까 운동하는 사람 필리핀 사람들이나 주로 올라다니는 곳이니까 저는 여기 올라다닌 적이 없어. 올라와 본 적이 없어. 2층도 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다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저기 한번 올라가라. 너 저기 한번 올라가서 봐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그때는 여기가 이제 지붕이 텍스라 그러나요? 그 있잖아요. 그것도 쫙 있고 막 중간에 전기줄 막 있고 좀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하고 좀 안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간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첫 번째는 창문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창문이 많고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환하고 1층은 어둡고 열리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은행으로 썼던 건물이거든요. 그게 딱 닫혀 있어가지고 환풍기를 통해서만 이 환기가 되는 그런 구조니까 교회 내 이 공기가 안 좋죠. 여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손은 좀 봐야 됐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로 쓰기에 이게 너무 좋다 생각이 들어서 주인을 불러서 임대료 알아봤더니 1층보다 더 싸요. 우리가 썼던 그 30여 평의 그 자리보다 여기가 더 싸요. 여기가 더 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층을 오르내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그 주위에 같이 올라왔어요. 집사님들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집사님들 다 괜찮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한번 여기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 3층, 요 공간, 이 본당 건물만 우리가 얻기로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 설계도가 나왔어요. 인테리어 설계도가 여기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계도가 원래 나왔었어요. 이것만, 왜 저기는 다른 오피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저 오피스가 원래 재계약한다 그랬는데 주인이 그냥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보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교회가 여기 전체 쓰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우 쓰겠다고. 그래서 여기를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저기 부속실들이 우리가 생겨서 지금 얼마나 교회가 쾌적하고 좋습니까? 여러 가지 뭐 한글 교실도 할 수 있고 북카페도 할 수 있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지금 얼마나 그 공간들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 밑에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남자랑 여자랑 꼭 그 앞에서 만나가지고 민망한 때도 많았는데 화장실 문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각자 분리돼서 들어가니까 이게 또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되지 않았었어요. 이 방학 기간 있잖아요. 지금 이 방학 기간이잖아요. 방학 기간에는 항상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 달 운영비가 항상 적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됐어요. 항상 어떻게든 메워가야 됐어요. 이게 방학 때 항상 우리가 겪는 일이었어요. 그런 교회가 모아둔 돈 하나도 없는 교회가 여기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뭘 한다고 어떻게 해요? 못해요.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손집사님 말 때문에 제가 사실 용기를 얻었는데 목사님 천만 원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천만 원 무슨 천만 원이에요? 한 7천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어? 손집사님이 나를 속였어요. 천만 원이라고 해서 용기를 줘가지고 그래 한번 그럼 페인트 칠하고 그냥 대충 합시다 딱 해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공간이 커진 거죠. 원래는 요만큼이 천만 원이었는데 저쪽까지 다 하고 뭐 전기시설이나 바닥이나 모든 걸 다 하려면 이제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재정적으로 우리가 자립도 되지 않고 크게 헌금할 사람도 없고 다들 어렵고 사실 우리가 이 큰 공간 인테리어 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꿈 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믿음으로 발을 내밀어라. 네가 믿음으로 종으로 횡으로 한번 다녀봐라. 나는 너에게 이걸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에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때 재정에 의하면 재정에 비하면 우리가 한 2년치 재정 모아질 재력이 여기 다 쓰여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또 재정이 또 왔어요. 참 신기해요. 어디서 저는 손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갑자기 수년간 연락 안 뜬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할 거는 없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종과 횡으로 다 두루 다녀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바다가 안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져야 되는데 홍해처럼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 그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안 갈라져요.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이 작시자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다를 걷게 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갈르게 하시는 일도 있었고 바다를 걷게 하시는 일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주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도 하시는데 사실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정착할 만한 곳은 찾기가 어려웠고 이미 그 땅에 주인들이 있는 터라 더 절망만 될 뿐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실력이 안 됩니다.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는 여러분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을 밟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 이 세부가 여러분에게 신가나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두 가지 오늘 주제 말씀 믿고 도전하라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 확 붙드세요.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가진 게 없지만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거 붙드세요. 그 여러분 거예요. 다른 여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건 내 꿈입니다. 그건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제가 읽어드렸던 가사 가 돼 있는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